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아 왕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하는 정결한 신앙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남유다 왕이었지만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단들을 훼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직접 가서 이 우상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은 6년이 걸렸음을 다음 절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왕이 된 지 18년째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시작한 정결운동이 26살이 되어서 완수가 되었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도 깨끗하게 정결케 하였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는 얘기는 성전 안에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우상들도 오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집어넣기도 했는데 그것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왕이 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예루살렘 시장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죠.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특별히 이 사반을 기억합시다. 사반이 오늘 내용 중에 특별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힐기야 제사장에게 보내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전에 연보한 그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용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힐기야는 이 돈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나눠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목수도 있고 건축업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도 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는 무엇이 많이 울려 퍼졌을까요? 찬양. 그래서 음향도 생각하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할 때 그 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보한 돈을 이제 헌금함에서 꺼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이제 수리하려고 그 돈을 갖고 헌금한 돈을 갖고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다 함께 시작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이 헌금통 본문을 보니까 헌금통 안에 있었는지 헌금통 밑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꺼내다가 발견했습니다. 힐기야 대사장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 서기관은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때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원래 율법책은 헌금함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책이 밖에 이 헌금함 쪽에 나와 있었을까요? 이 율법책은 요시아 왕, 전 왕이 므낫세 왕, 아몬 왕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율법책을 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이 헌금함입니다. 이렇게 치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므낫세 아몬 왕이 율법책을 아예 버릴지 모르니까 누가 갖다가 숨긴 겁니다. 그걸 연보암 속에다가 숨겨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법궤의 옆에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고 헌금함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반 이 서기관이 왕에게 나가서 성전 수리를 다 한 것을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보고하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께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 수리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께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왕이 성경을 읽는 모습, 읽는 것을 듣다가 다 함께 시작. 예, 서기관 사반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분노해서, 속상해서?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 말씀이 조금 구체적으로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찢는 모습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다 함께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여러분 회개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나의 모습이 추악하고 더럽고 속상한지 찢으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읽었기에, 그 찾은 율법책의 어떤 부분을 읽었기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회개하였을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시아 왕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 모습을 보아서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이다. 신명기 몇 장이요? 28장. 그 28장을 읽고 축복과 저주가 발표된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었길래, 신명기 28장 보면은 축복이 먼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면? 순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하고 복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여러분이 언더라인 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내 광주류와 떡반죽 그릇에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리 됩시다. 옛날에 이 말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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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였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부분 안 언급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 하고 이 말씀이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아까 축복을 표현했던 그 문장과 똑같은 문체로 나오는데 반대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밑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다음께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데 복 대신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그런데 한번 28장 읽어보시면은 축복은 14절에 끝나는데 저주는 68절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겁니다.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 사반이 읽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하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읽었는데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을 포함하여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뜻에 얼마나 어긋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정결 운동을 펼쳤지만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 율법책이 뭐 우연히 발견됐죠.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율법책이 잊어먹혀졌는데 전 두 왕에 의해서 율법책이 잊어버려졌는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다시 찾아진 것은 여기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깃들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이 왕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뜻이 이 사건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구역에 살고 있는 여자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이름이 뭡니까? 요 이름도 좀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훌다는 레위 사람이면서 성전에서 예복을 담당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나라의 이렇게 대표적인 선지자는 아닌데 왕이 인정을 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그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시아 왕이 정결운동을 못하다가 누구 때문에 함께 시작했냐면 그때 사역을 시작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대선지자도 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는데 왜 그 예루살렘 구역에 있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냐면은 그때 예레미야하고 스바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도 멀고 기다리기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급한 마음에 그 예루살렘 구역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 뜻으로 고함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여자 선지자에게 얘기하였더니 그 여자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를 보낸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구하라. 아니 임금님이 보냈습니다. 임금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될 텐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나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라. 영적 권위를 갖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신명기에 읽은 그 저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여선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손에 모든 소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나의 분노를 격하게 발동시켰다. 이 격발이라는 단어는 총 사격할 때 땅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격발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이 진노를 행하겠다.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읽은 그 말씀대로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볼 때 그 다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 그러니까 요시아가 들은 말, 사반이 읽으면서 들은 말, 그 저주의 말, 그 뜻입니다.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영어 성경은 conce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한다는 것은 누구랑 의논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요시아 왕이 지금 저주를 내린다는 그 신명기 말씀을 네가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즉 재앙을 내리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표현 속에는 재앙을 좀 연기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곁들여 있습니다. 너 지금 저주 받겠다는 그 말씀 들었지? 그걸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조금 빛이 보이죠? 재앙을 연기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 시작.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회개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평안하게 삶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다. 너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재앙을 내릴 텐데 그 다음 왕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왕들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애굽에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시드기야를 잡아갖고 시드기야가 아직 눈 뜨고 있을 때 그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모습을 보게 하고 나중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러한 재앙이 곧 내릴 건데 그러나 너는 평안하게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요시아가 눈으로 못 보겠다. 이걸 전한 겁니다.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은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한 놈 데려다 놓고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지. 한 것만큼 맞아야 된다. 하고 엎드려갖고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때는 왜 야구방망이로 선생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도 했습니다. 하여간 야구방망이로 몇 대 맞을래요? 탁탁 때립니다. 잘해서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맞아야지 하고 때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틀립니다. 아버지는 잘해서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는 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회개하면은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그 재앙을, 그 분노를 연기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재난, 분노, 재앙 이거 마귀가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패스 오버합니다. 유월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보응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왜 용서했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단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너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읽혀 주어야 되겠다 하고 전 국민 말씀 듣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29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런노소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함께 한지라.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차기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지금 우리 성경집이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읽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백성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다 읽혀 주었습니다.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축복의 말씀, 우리도 성경 읽다가 보면 축복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려운 난관도 뚫고 나가는 능력을 말씀 통해서 얻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두려움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월달 성경 그 암송 구절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는데 영희 자매님이 보냈어요. 근데 영진 자매가 대신 보내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이거를 암송하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거 정말 맞아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해갖고 오늘 암송한 말씀을 보냈는데 잘못 보냈다고 했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이걸 보냈어요. 이걸 암송하시겠다고. 다음 게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지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강탈하여서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독종, 독한 종기가 사람들을 고통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기억합시다. 두려운 말씀도 유익합니다. 예. 우린 암송 대부분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요시아 왕은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세상 왕이었지만 먹을 것만 주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히고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많은 서기관 제사장 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다함께 시작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갖고 저도 성경 암송하는 게 조금 강제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직권을 갖고 이 말씀 너희들 이루면서 살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저주를 피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3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34장이 요시아 왕, 다윗과 비견되는 요시아 왕의 기록인데 요시아는 우상이 팽배한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을 쓸어버리고 정결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시아 왕 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실제적으로 임하는데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지막 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대차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시아 왕의 분량은 다윗 왕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그 공로 때문에 성경은 다윗과 비견되는 그 왕이 요시아 왕이라고 요시아 왕을 평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 그리고 함께 무서운 저주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회개의 삶 방향을 바꾸어서 축복의 삶으로 방향이 잘 조정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함께 다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다함께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처럼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의 삶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의 기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2018 운동을 통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또한 말씀 암송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든든히 잘 세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